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리니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산할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가 뭐 지금 조금씩 띄엄띄엄 그죠? 이 장 전체를 30장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띄엄띄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이 잘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죠? 예, 집에서 잘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뭐 헛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 믿고 싶습니다. 예. 우리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요. 아주 그 어려운 메시지를 전해했는데 그 메시지의 특징이 비애국적 메시지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정말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별명은 아예 매국노였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토록 어려운 메시지를 전해야 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임무 중에 가장 어려운 임무가 이런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축구장 같은 데 가도요 응원석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 뭐 홈팀 응원하는 데서 원정팀을 응원하는 거 참 어려워요. 예, 그러다가 정말 사고 납니다. 예, 싸움 일어나고요, 얻어맞고요,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살벌해요. 예, 막 축구장이 막 그렇게 평화롭진 않습니다. 막 살벌하게 응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자기가 구분 지은 그곳에서 제대로 응원하지 않으면은 그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요, 사실 같은 편에 속해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지요.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있고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뭐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합시다. 뭐 그게 경제적인 위기든 정치적인 위기든 뭐 군사적으로든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다 쳐요. 모두가 처했든 정말 희망의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는. 예컨대 뭐 핵발전소 사고가 나가지고 뭐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내 고향 땅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고요. 그곳에 쌓아놓았던 추억, 인맥 이런 것 죄다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리고 사람에게는 또 놀라운 힘이 있는데 일종의 본능적인 생명력이라고 하지요. 그 속에서도 사실 사람은 희망을 찾아냅니다. 희망을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막 캠페인도 하고요. 아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발 붙이고 살아갈 수 있다. 언젠가 이런 땅도 회복될 것이다. 사람에게 본능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임무는 사실 상황이 절망적이라서 그렇지요. 임무 자체가 대단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점쟁이들도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현실이 지옥 같더라도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곳에 대한 희망조차 잡을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헛된 희망을 선포해 주는 것. 사람은 미래의 희망이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희망에 대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을 보면 좀 약간 우리가 달리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들 또 뭐 자녀를 양육해 보시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습관이란 것도 상당히 어릴 때 형성되거든요. 거의 그 5세 이전에 형성된대요. 5세 이전에. 예. 5세 이전에 자기 삶의 특성, 기호, 취향, 뭐 습관 같들이 이 되게 자리 잡힌다는 겁니다. 5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딱히 말도 잘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시절 같은데 기억력도 없고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실제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인생의 대략적인 방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두 뭐 다 그렇다 이렇지는 않고 유아기의 발달 상황에 대한 그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이 그려진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뭐 우리 교회에서도요, 형님들 뭐 그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영아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아부 그 뭐 별게 있겠나 싶지만 그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중고등부에서 예산 뭐한 1,000파운드 쓰면 아우 그래 뭐 애들 필요하지 싶은데 영화부에서 뭐 예산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 걸 초코파이나 사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죠? 얘네들 뭐 한다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이런 싶고 그렇습니다. 쟤네들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놀이 활동이나 하고 막 그래 보여요. 사실 근데 저 5살 나이 이전에 자기 인생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5살 정도까지는 사실 부모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육아에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가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아이가 이제 적당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래 나아갈 방향을 찾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의 영향력을 크게 못 미쳐요. 어릴 때가 부모가 집중적으로 막 부모의 역량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화부 애들 이제 제법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들 유심히 보는데요. 그래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너무 오랫동안 막 휴대폰 한다, 막 게임하고 있다 싶으면 딱 뺏고, 울어도 안 달래주고, 아이 젊은 부모들이지만, 아, 정말로 참 잘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그 유튜브로 그 EBS 그 육아학교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시리즈를 봤어요. 아,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뭐별거 있겠나 싶어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뭐몇 시간 훌쩍 가더라고요. 제가 이 육아에 관심이 있어서, 뭐제 아이는 뭐 이제 다 컸는데, 뭐, 예. 그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영화부 아이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서 이제 봤습니다. 젊은 부모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싶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EBS 육아학교 치면은 여러 가지 강의하고 정보들이 쫙 나와요. 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0세에서 2세 사이에 이 독서 습관이 예를 들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 몇개 없는 그림책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화부실 가면 애들 보는 책이 있거든요. 보면은 보나 안 보나 만다 보나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 정말 거기서 이제 이 삶의 기본 되는 이 독서 습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10세 이상 지나면 10살 이상 지나면은 독서 습관 못 잡습니다. 이미 그 늦었어요, 이미. 글자 몇개 없는 게 정말 그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디어에 이미 넘어가 버리면 아이 독서 습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3, 4세가 되면요, 읽기, 그, 읽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집착 정도가 형성된대요. 이제 2세를 넘어가가지고. 그러니 이제 3, 4세의 자녀를 둔 부모, 특별히 얘네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때는 아이들이 정말 막 책을 먹어치우는 시기라는 겁니다. 하루에 얇은 그립책들을 몇십 권씩 읽는데요. 아마 부모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책 읽어주다가 자기가 먼저 잠든 기억. 있죠, 다들. 예. 다들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먼저 잠든 기억 많습니다. 이 과장이 아니라 하루에 50권, 60권을 읽으래요. 얇은 책들. 아이들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달라고 하죠. 거의 그럴 때막 부부싸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 그랬어요. 네가 이제 좀 읽어주라. 내 지금까지 30권 읽었다. 이제 네가 읽어라. 막 이래 하고 그러다가 막 그렇기도 한데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절 육아가 힘든 거는요. 그 시절이 그만큼 아이에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 지난주 예배 마치고 이제 영화부실을 방문했더니 막 영화부실 분위기가 후끈하더라고요. 막 부모들 몰려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막 방이 막 뜨겁더라고요. 어떤 애가 이제 휴대폰 하다가 엄마한테 뺏겼어요. 어떤 애인지 말안 하겠지만. 엄마가 되게 친절한 엄마거든요. 되게 인상 좋고 이런 엄마인데. 뭐안돼 하면서 단호하게 탁 뺐더라고요. 얼마나 애가 저를 애처롭게 순간 바라보든지 눈빛으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도와주세요. 예. 제가 근데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엄마 무섭더라고. 어이, 그렇게 선한 인상의 엄마가 자녀한테는 안 돼! 하고 딱 이래 뺐는데. 근데 그 엄마의 행동이 맞는 겁니다. 그 나이 때가 별것 아닌가. 뭐, 3살, 4살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육아, 영아 발달 전문가들이 다 그러더라고. 그 시절이 입시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기본이 형성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절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선생님과 인도하는 목회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할수 있겠지요. 어리다고 얕봐선 안 돼요. 저 시기가 인생의 핵심 토대를 형성하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막상 생각해 보면 청소년기가 뭐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는 사실 이미 부모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저도 뭐 15살 이후로는 집 떠나서 살았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았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안 건데요. 그래도 우리 애들 중에 끝까지 떼쓰는 애들 없다 하더라고. 예, 영화부 가면 떼쓸 것 같지만. 물론 어느 정도 고집 피우는 아이는 있어도요.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안 된다 했다 하면 그걸 또 받아들인대요. 결국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더 이상 휴대폰, 테레비 보이달란 소리 안 하고 선생님이 준비한 글쓰기 쓴다는 겁니다. 그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선생님 마음이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요. 좀 짠하지요. 아이고, 뭐, 애들, 그 어린애들, 뭐, 이제 막 걸음마 하고 뛰어다니는 애들 좀, 하고 싶은 거 시켜주고 싶지 왜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애들 교육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사실 옳은 거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예, 그런 습관을 들여주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면요, 보통 일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강력한 국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가적인 희망이었어요. 예. 우리도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 상당히 그 중요하죠. 국무에 있어서. 예,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뭐, 예를 들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거기다가 가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희망을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십니다. 팔을 꺾니 많이 하시면서 짓밟아 버리십니다. 하나님 마음인들 그거 왜안 아프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대로 둘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알거든요. 0세에서 2세.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나이 그 시절인 것 같지만요. 그때에 이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나중에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애 속에서 뭘 빼앗는 것이 마음이 아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빌 게이츠는 집안에 아예 뭐 식탁 위에서 휴대폰 아예 뭐 가져오지도 못하게 한다 안 합니까? 자기가 컴퓨터로 성공해놓고서는. 하나님 항상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듣기 싫은 메시지를 직접 선포하시면 좋은데 항상 사람을 통해 전달하세요. 제 지난주 주일에도 살핀 말씀이지만 하나님 성경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요.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사람이 성경이 될지 모르고 쓴 글을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경전이 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이것이 내 최선의 지혜였거든요. 내가 가진 수 중에 가장 탁월한 수였다고요. 그거를 하나님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걸 초치는 소리, 이런 말 하는 거참 어렵습니다. 남이 가진 신락 같은 희망에 초치는 소리, 그 누군들 그런 소리 하고 싶겠어요? 한국의 뭐 우리 교회들, 뭐 종교계 자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일 빅 이슈 아닙니까? 대부분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뭐돈 없는 교회에서 여러분 큰 사고 치는 거 뉴스 들어봤습니까? 잘 없어요. 그런 거 해봐야 신문에서 실어주지도 않습니다. 예, 돈 없는 데서 그 사고 쳐봐야. 예, 다들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눠 먹을 파이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꼭 하는 소리가 그래도 교회를 그렇게까지 막 조져놓을 필요가 있느냐? 교회 그 살아야 되지 않냐? 만약 이처럼 뭐 교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 칩시다. 막 사람 사고 나서 막 죽고 막 서로 사기 쳐가지고 교인들끼리 원수되고 막 서로 누가 막돈 가지고 그 이런 데 관심 있고 그래도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는 뭐 희망의 소리거든요. 그래도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만일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 칩시다. 그 희망 없다. 그 접어라. 누가 이런 소리를 전하고 싶겠냐고요. 그런 소리 안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교회에 우리도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뭐 어려움이 있었던 과거가 있고. 그럴 때에 누군들 그런 소리 하고 있죠. 희망이 없다. 이런 소리 누가 하고 싶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보내셔서 그런 소리를 시켰다는 겁니다. 뭐 다들 애들 가르쳐 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그죠? 애들 가르쳐 보면 알겠지만요. 특히 그 자기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 남의 자식은요, 진짜 올해도 필요 없고요. 정말 딱 보면 알아요. 아, 얘의 최대치가 어느 정도 가겠구나. 아, 대충 안다고요. 이제 자기 자식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 거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예를 들면은 그뭐 선생이 뭐 학원비 내는 부모한테는 못 합니다. 왜냐니까 부모는 객관적인 예상을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희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예, 최대치의 희망을. 예. 그러니 사실 교육 장사도 기본이 희망을 파는 장사입니다. 다 알아요. 오는 순간 안다고. 학원 문딱 들어서 가지고 대충 시험 치보는 순간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안다고요. 아, 얘는 어느 정도까지가 한계겠구나. 다 안다고요. 그럼에도 한계 이상의 희망을 막 심어주는 거죠. 이미 뽑아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희망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희망을 팔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막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떨 때는 정말 듣고 싶은 소리 죽어도 못 듣습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희망 팔지 않거든요. 쓸데없는 희망 팔지 않아요. 아예 오늘 본문 같은 거는 암흑만 보여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원래 절망을 주시는 분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 진짜 희망. 오늘 본문도 사실 이스라엘에게 절망 선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본문을 딱 끝에 보면은 이 절망밖에 없지요. 너희들은 동맹 맺어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안될걸 하느니 하나님의 심술궂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이런 매국노 같은 발언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 사실 진짜 희망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에스겔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도 나오지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거 하나, 거기에 희망, 그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희망들을 다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큰 희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희망을 부숴야 되거든요. 부숴야 된다고요. 부숴야 돼요. 내 손에 그 움켜쥐면 안 되니까. 아이한테 지폐를 쥐어주고 싶으면요, 아이 손에 있는 그 동전을 일단 내려놓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뿌리치게 해야 된다고. 손자병법에 보면은 참그 탁월한 전술 중에 하나가 이의제의 전술이 있죠. 그 적으로 적을 막는 겁니다. 예컨대 그 적벽에서, 그죠? 그 조조의 80만 대군을 제갈량이 오나라를 들어갖고 막습니다. 오나라의 주유를 이동시켜가지고 그 80만 대군을 정말 멋들어지게 막아내는데요. 이의제의의 대표적인 전술 아닙니까? 적벽대전. 악을 들어서 악을 치고요. 악을 들어서 선을 창출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의제의 될 겁니다.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악한 국가지요. 그러나 하나님 모두 자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해서 뭐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두 선한 싸움, 선과 선의 갈등 뭐 이런 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악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펴세요. 악을 들어서 이용하신다고요. 우리나라 독립을 두고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했어야 했다. 뭐 엄연한 독립군이 있었고 뭐 임시정부가 있었고 뭐제 역사관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독립군 허접했어요. 정말 허접했다고요. 지방 방위군 정도 역할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일종의 게릴라 전투 같은 거나 이제 수행이 가능했지 전면전하고 이럴 수준 못했다고요. 이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떤 실정이었냐면은 일제 시스템이 다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돌아가던 사회였습니다. 이미 예. 이미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 일본이었다고 일본.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뭐 중공군이 들어왔으면 안 됐다. 그런 소리 아무 쓸데없어요. 뭐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의제의. 남을 이용해서 어떤 민족을 해방시키세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합니까? 그걸 왜 부끄러운 역사라고 여겨야 합니까? 꼭 자기 손으로 해야 떳떳해요. 자기 손으로도 안 했으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만일 모세가 자기 손으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출애굽을 했으면 그 무슨 은혜가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출애굽 시켜주셨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서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사실 가장 큰 걸림돌 될 가능성 높아요. 나는 막이 정도 준비해 놨으니까, 막 노후 대비해 놨으니까, 막 연금 이 정도 들어놨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다. 뭐 그게 하지만 그 반드시 멸망의 지름길 됩니다. 아버지 품 떠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믿는 구석이 있어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실력, 자기 재산, 자기 인맥 반드시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요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왜 떠났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받은 거 그거 있으니까 아버지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 믿는 구석을요 하나님이 싹 청소시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듯이요 하나님이 청소시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 네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번 네 믿는 거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봐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는 자에게는 하나님 떠나게 내버려 두세요. 유기된 자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작은 희망을 제거시키십니다, 지금. 사실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별볼일 없는 희망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진정한 절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 작은 희망이 없어져야만 큰 희망을 이들이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소망이죠. 그러니 그들이 의지하는 이집트 바로의 팔을 꺾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사실 잔혹해요. 21절에 보면요. 바로 왕의 팔을 꺾으리니. 2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라고 합니다. 이미 꺾어졌대. 팔이 꺾였는데 한번더 꺾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25절에도 다시 바로의 팔을 내려뜨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 한마디로 사람을 작살내겠다 이 말인데 그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미 망해 있는 놈을 또 부관참시하겠다 이 말이지요. 한번더 꺾겠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 뭐 솔직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꺾을 것이다. 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나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가진 것그 실력 믿지 마세요. 그 꺾이면요 순식간입니다. 바로 지금 강하잖아요. 그 칼을 든 팔이 꺾이면 순식간이라고. 한번 꺾이면 그만큼 비참한 것 없어요. 뭐 저도 뭐 교만한 그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저도 막 인자만 난 경험들이 있거든요. 와, 진짜 제대로 박살난 경험들이 있다고요. 철저히 막 비참해지고, 야 정말 내가 별것 아니구나. 여러분 가진 재산, 뭐 인맥 이런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꺾어버리시면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사람 사는 거. 여러분 가진 그 스스로의 인생 계획, 건강 이런 거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픈 사람들이요, 여러분만큼 우리만큼 진짜 건강 안 했는지 아십니까? 건강이 막 서서히 내리막길 막 내려가도 주저앉는지 알아요? 꺾이면 순식간입니다, 진짜. 그거 절대 희망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믿음을 가지실 때 우리 삶에 참된 희망이 비친다는 거죠. 내 실력이 모자라고요, 내 돈이 부족하고 내 건강에 자신 없고 내 인맥이라 해봐야 별 보잘것없다 해도요, 하나님 하나님 되신다는 그 믿음 있으면은 그것이야말로 희망 중에 희망이라는 겁니다. 다른 보잘것없는 모든 희망들을 무색해 만드는 생명의 희망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제사 절망했습니다. 사람들의 절망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 엇박자예요.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난리 구슬 떨었을 거거든요. 예, 뭐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고자. 쓸데없는 희망 가지고. 예,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숨 넘어가기 전에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숨이 넘어가고 나서 행동하신다고요.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도 다른 희망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만을 앞세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항상 앞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뭐 우리 교회에서 들리는 메시지가 절망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짓밟아 버리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소망만이 선포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썩지 않는 희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욕심이 정해져 있고 이미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인지는 모른 채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들고 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미련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미련함을 늘 꺾어주시고 주님의 뜻만을 앞세워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팔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희망의 빛만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우리가 이겨나지 못할 것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속삭이는 참으로 달콤한 욕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갈아왔던 실력을 믿고 싶고, 내가 모아왔던 돈을 의지하고 싶고, 인맥을 통하여서 해결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러한 욕심들과 나의 계획들이 앞설 때, 주님, 우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뜻을 꺾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명한 명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에 맞지 않고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고 우리의 예상과 달리 또 가슴 아픈 소리를 들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메시지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고 들려주시고자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자 하신 참된 소망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